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 등 주요 언론들은 안보리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회의가 미국과 영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어제 백악관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무부 논평 등을 통해 북한의 SLBM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영내의 위협이 된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가하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시내에서 오늘 오전 군인들이 탄 버스를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국영방송은 이날 길가에 설치된 두 개의 폭탄이 해당 버스 근처에서 터지면서 1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폭발 당시 많은 사람이 회사로 출근하거나 등교 중이었고 폭발 현장에서는 세 번째 폭탄이 발견돼 즉시 해체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이번 테러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시리아 수사당국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규탄하면서 폭발물 의심 물건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리아 국영방송에 따르면 지난 8월에는 군인을 실은 버스 내 가스통 폭발로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 지원에 힘입어 현재 시리아 대부분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시리아에서 지난 2011년 3월 시작된 내전으로 지금까지 3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국외 난민 500만 명을 포함해 인구의 절반이 주거지를 잃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재장악한 탈레반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를 모스크바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파키스탄, 이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국은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러시아가 주최하는 이날 회의가 탈레반 과도정부에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과도정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지도부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해 자국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자미르 카블로프 아프간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아프간 사태 해결에 돌파구가 될 만한 의제는 없다면서도 비공개 석상에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세 나라 고위급 대표들이 만나 아프간에 대한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에 공동의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적 어려움이 난민 사태를 촉발해 터키와 유럽 등 이웃나라들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경고했습니다. IMF는 올해 아프간 경제가 최대 30%까지 수축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런 상황이 아프간인 수백만 명을 빈곤으로 몰아넣으면서 인도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특히 무역에 의존하는 아프간 이웃나라들이 받는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아프간과 국경을 마주한 타지키스탄은 국제지원금을 받지 않은 한 더 이상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외국의 자산과 비인도주의 부문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아프간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고갈된 상태입니다. IMF는 대규모 난민 유입이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압박을 야기하고 사회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100만 명의 난민이 더 발생할 경우 이들을 수용하려면 타지키스탄에 1억 달러, 이란에 3억 달러, 파키스탄에 5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은 지난주 아프간의 경제가 붕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나타내며 조속히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외교 노력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과 관련해 잇따라 회동을 갖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한반도 상황 속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견해차를 좁히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7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나타내며 조속히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 These launches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re a threat to the region.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이러한 발사는 다수의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 위반이고 영내에 위협이 된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가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발사는 대화와 외교의 필요가 시급함을 강조한다며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미국의 제안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In fact, this morning, a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 Sung Kim, met with his Japanese and ROK counterparts to discuss how to engage the DPRK. And so we remain prepared to engage in diplomacy with the DPRK.
사실 오늘 아침에 성 김 대북 특별 대표가 일본과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과 관여할 방안을 논의했다며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고 동맹들과도 긴밀히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19일 오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3자 협의를 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국무부는 세 당국자가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해 자세한 논의를 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에 진전을 내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3국이 협력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10월 1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미국이 규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대표가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을 삼가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이외에도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하며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문제도 즉각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한국, 일본을 비롯한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이 더 이상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과 동맹의 인명과 영토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3국협의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언론도 자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핵 수석 대표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우려를 나타냈으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외교와 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지키고 외교 노력을 재개하라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르아나크 유엔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바다에서 발사됐다는 보도 등 최근 발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es, we are concerned about the latest reported launche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e report that a ballistic missile was launched from the sea.
하크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논평 요청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여러 차례 한 언급을 반복하려 한다면서 유엔은 북한 지도부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지도부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신속히 재개할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크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최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한 이후 이루어지는 짐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개인적으로 북한과 직접 접촉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당사국들의 외교적 관여를 계속 권장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크 대변인은 유엔은 남북한 관리를 포함한 외교적 관여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모든 당사자가 합의하면 사무실을 제공할 의향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와 관련해 발표할 만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즉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 등 주요 언론들은 안보리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회의가 미국과 영국의 요청으로 소집된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 1일에도 긴급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사국들 간 견해 차로 언론 보도문이나 의장 성명 등 북한에 대한 비판 성명은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북핵수석 대표 회동이 끝난 직후에 미사일을 발사한 데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계속 대화 제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을 일제히 전하면서 그 배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이 2년 만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북한 핵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지 몇 시간 만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어진 일련의 북한 도발 가운데 하나라고 신문은 설명하면서 북한의 SL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함께 북한 핵의 사거리를 확장할 수 있는 만큼 미국과 영내 동맹국의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과거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일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2015년부터 북극성 SLBM을 발사했고 마지막 시험은 2019년 10월 동해안에서 이뤄진 북극성 3형 발사였다는 겁니다. 또한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서는 북극성 4형과 5형이 공개됐으며 당시 북한은 북극성 5형을 핵탄두 탑재가 설계된 전략적 SLBM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 발사한 SLBM들이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인지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수석 대표들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가운데 이번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난 9월 이후 다섯 번째라고 보도하고 북한은 그동안 한국이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한국 역시 자체 군사력을 강화함에 따라 군사적 자위수단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것이라며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부과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여러 차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제안할 의도가 있다는 신호는 보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통신은 북한이 미국과의 긴장 속에 잠수함 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을 실험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발사는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대화 재개 제안을 재확인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이 지난 9월 수개월간의 소강 상태를 깨고 북한의 조건부 평화 제의를 하면서도 무기 실험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고 싶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할 것인 만큼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발 이상을 동해에서 발사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는 수개월간 한반도에서 고조되고 있는 긴장에 이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말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올해 계속 점점 더 많은 발사체를 시험 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북한이 지난 10월 4일 남북통신연락선이 공식적으로 복원하면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NBC 방송은 미국이 북핵 관련 대화 제의를 재확인한 지 몇 시간도 안 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미북 관계는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은 올해 초 미국의 대북적 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의 대화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북한이 최근 몇 주 동안 무기 실험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북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어제 즉 19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이고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SLBM의 조기 실전 배치를 위해 소형 SLBM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19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탄, 즉 SLBM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5년 전 첫 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던 824 영웅함에서 또다시 신형 SLBM을 성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가 잠수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공개한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이번 미사일이 측면 기동과 활공, 도약 기동 등 진화된 조종 유도 기술들이 도입된 신형 SLBM이라며 이로 인한 수중 작전 능력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미사일이 지난 11일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처음 등장한 미니 SLBM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탄두가 뾰족하다든지 미사일의 검은색 도트 무늬의 어떤 위치나 숫자도 똑같은 것으로 보아 북한의 국방발전 전람회에 공개됐건과 동형이고 다만 달라진 부분은 밑에 날개 부분이 발사된 건 삼각형이고 지난번 국방발전 전람회에 공개된 것은 격차형 그리드핀으로서 날개만 차이만 있고 똑같은 동형의 어떤 탄도미사일이다. 이게 평가가 되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밝힌 활공 도약 기동은 미사일 종말 단계에서의 풀업 기동을 뜻한다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탄도미사일의 발사 체계를 수중 발사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풀업 기동을 할 경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으로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명예연구위원입니다.
이제는 그 핵탄두 위력 에서 벗어나 가지고 투발 수단의 고도화로 가고 있는데 전술핵뿐만 아니라 전술핵에서도 요격 회피 능력, 방어 돌파 능력 같은 것을 신장시키고 풀업 기동을 해 가지고 사거리 연장 효과까지 누리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그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미사일을 발사한 824 영웅함이라고 칭한 잠수함은 2000톤급 고래급으로 함규에 824라는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북한은 5년 전인 2016년 8월 24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첫 SLBM인 북극성 1형을 시험 발사했고 당시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24 영웅함은 이를 기념해 붙여진 이름으로 보입니다. 이 잠수함은 SLBM용 수직 발사관 한문이 탑재돼 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이번 SLBM은 크기가 소형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잠수함 건조가 필요 없이 지난 2019년 7월 공개한 1800톤급의 로미오급 잠수함에 탑재 발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 SLBM이 이미 개발을 완성해 전력화 단계 수준인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것이라는 점에서 북극성 계열보다 더 먼저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잠수함이 실전용이라기보단 시험선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북한이 5년 전 북극성 1형 때처럼 이번에도 고래급 잠수함을 이용해 신형 SLBM을 시험 발사했다는 건 SLBM 탑재와 발사가 가능한 중대형 잠수함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이번에 발사한 신포급은 함교를 이용한 일종의 시험용 발사 플랫폼입니다. 실전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정상적인 잠항도 불가능하고 일정한 심도에서 발사하는 시험용이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실전용 잠수함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한국 군 당국은 그동안 북한이 5년 전 잠수함 발사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실전 배치된 잠수함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지난달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은 이미 전력화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사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SLBM이 정점 고도 60km로 590km를 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런 신형 SLBM의 재원으로 볼 때 한국의 주요 시설은 물론 바닷속으로 접근해 주일 미군 기지까지 타격권에 둘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보면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을 타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해상에서도 충분히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도 남한의 어떤 측방뿐만 아니라 일본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 탑재 가능성 여부에 대해 조한범 박사는 북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5년 전에 쏜 북극성 1형은 잠수함 발사 전략 탄두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엔 전략 무기라는 표현이 없다며 재래식 탄두 탑재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춘근 명예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기술 진전 여부에 따라선 전술핵 무기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SLBM 발사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유진 당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국방과학원 지도 간부들이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5년 전 발사된 참관에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북한이 참관자의 격을 낮춘 것은 지난달 한국 측의 SLBM 잠수함 시험 발사 성공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늘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북 제재 완화 검토의 전제 조건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방안 중에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에 나와야 검토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미국도 입장이 같으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정권의 검열과 감시를 겨냥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통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19일 전체 회의에서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과 감시 법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All those in favor say aye. Aye. All those opposed say no. The ayes have it and the resolution.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오토 원비어는 잔혹한 북한 정권의 손에 죽은 미국인 대학생이라며 이 법안은 원비어를 기념해 이름 지어졌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7년 6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This is an increasing need for the United States to invest in efforts to adva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support internet freedom. This is
메넨데즈 위원장은 미국이 전 세계 인터넷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투자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경우 특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의 검열에 반대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I'm promoting access to fact-based information and countering censorship in North Korea.
특히 오토 원비어의 삶을 기념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리시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하이오주 출신 로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Appreciate the committee's work with us on that over the last several months to come up with a good balance and dealing with sanctions, dealing with ensuring that the
포트먼 의원은 지난 몇 달간 균형 잡힌 법안 내용을 함께 고민한 외교위원회에 감사한다며 법안이 제재를 다루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선전선동 외에 다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원비어가 오하이오주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통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미 대통령이 법률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미 대통령이 관련 행위에 연루된 자들의 미국 내 혹은 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 있는 자산을 차단하거나 비자 발급과 입국, 임시 입국 허가 등의 부적격성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VOA 등을 운영하는 연방정부기관 미국 국제방송처 USAGM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1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USAGM은 이 예산을 북한의 인터넷 자유를 위한 도구와 기술, 새로운 접근법을 촉진하고 북한의 억압적인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정보 유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정보 통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에 중점을 둔 별도의 법안이 나온 것은 이 법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공동 제안국들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결의안에 북한 지도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코로나 규제 조치로 인한 인도적 위기 파악을 위해 내부 접근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19일 VOA에 EU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과 협의를 거쳐 지난 한 해 있었던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과 코로나 대유행,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등을 결의안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안에 대해 결의안 공동 제안국들과 18일 첫 회의를 열었고 다음 주 초 2차 회의를 거쳐 다음 주 말께 제3위원회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사안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22일 토마스 웨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상황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한국의 결의안 협조 여부에 대한 VOA의 질문엔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공동 제안국들, 한국 같은 주요 국가대표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며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간 교류 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 제안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 소식통은 이번 주 VOA에 인권 문제 제기가 남북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올해도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인권 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으며 특히 지난해엔 처음으로 한국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해마다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19일 VOA에 올해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북한 지도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책임 규명과 국경 봉쇄 해제, 한국전쟁 국군포로 문제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입니다.
Number one, crimes against humanity. Number two, accountability.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북한 지도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올해 결의안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또 국경 봉쇄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북한 지도부의 조치가 야기한 심각한 인도주의 상황도 결의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대북 제재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북한 지도부의 주장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내부 접근 허용을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70여 개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의장은 탈북민 보호와 국경 봉쇄 해제 촉구를 결의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or North Koreans, the first issue that must be addressed is the refugees, and that is the proble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중국과 러시아 감옥에 수감돼 북송 위기에 몰린 탈북 난민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북한 내부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에 국경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VOA에 북한 내 최빈곤 지역인 양강도와 함경북도 주민들은 식량을 중앙정부가 아닌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대부분 충당해왔다며 그러나 장기적인 국경 봉쇄로 식량 수급이 대부분 막혀 식량 위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이날 VOA에 코로나 대유행과 북한 지도부의 심각한 규제 조치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결의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biggest problem is that conditions in North Korea have not really been that different. They're horrible.
한국의 인권기록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올해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영한 한국전쟁 국군포로들과 그 가족이 겪은 인권침해 내용이 유엔총회 결의안에도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일 VOA에 강제노동 등 착취를 통한 경제구조로 북한 지도부가 정권을 유지하는 행태와 제1한인 북송 문제가 유엔총회 결의안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제1한인 북송 문제는 북한 지도부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속여 노예화한 범죄 행위로서 명백히 강제 실종에 해당한다며 이 사안이 결의안 등 국제사회에 독립적으로 부각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북한 사회 여기저기에서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출길이 막혀 공장이 문을 닫고 배급을 못 줘 실업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로 경제난을 겪던 북한이 올 6월 식량난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상반기 킬로그램당 3, 4천 원을 유지하던 쌀 가격이 6월 들어 7천 원으로 뛴 것입니다. 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북한 당국은 장마당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안전원들은 식량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메뚜기라고 불리는 길거리 가판과 노점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과 안전원 사이에 욕설과 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 프레스의 이시마로지로 대표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지금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엄청 심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잔마당 조그마한 부부 장사, 담배 장사 그런 사람들이 단속에 걸려가지고 몰수까지 합니다. 근데 그걸 몰수당하면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회사 울고 불고 떠오르고 그 돈들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그 단속하는 사람을 욕하고 분위기가 너무 저 안 좋다라는 말을 저는 각지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식량난은 가뜩이나 힘든 공장과 기업소 사정도 한층 악화시켰습니다. 황해북도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경우 배급을 주지 못해 노동자 절반이 출근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은 전했습니다.
출근 못하는 원인이 이제 배급을 주지 못해서 식량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해서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황해북도 성림에 있는 황해제철군합기업소인 경우에 출근율이 50%도 보장되지 못해서 해방 이후에 이제 이렇게까지 출근율이 떨어졌던 건 처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주요 수출 업종이었던 광업 부분에서도 실업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8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탄광의 전력 공급이 안 돼 생산이 멈췄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탄광 광산들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들이 존재하고 인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를 오래 관찰해온 이시마 로지로 대표는 광산의 경우 국가 공급은 이미 지난해 중단됐고 기업소 차원에서 근근히 식량을 대주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정에 걸려가지고 출근 못하는 요런 데가 많이 저 여러 지역에서 여러 공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산광산 그리고 해산 동광산 이런 데에서는 6월 말부터 오일분 옥수수를 임시 공급을 했습니다.
북한은 석탄을 중심으로 700여 개 광산을 갖고 있으며 53만 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와 방직 분야에서도 실업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이전의 의류는 북한의 두 번째로 큰 수출 품목으로 전체 수출의 25%인 7억 3천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과 의류 인가공 사업을 활발히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북한의 옷감과 실, 단추 같은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북한 근로자들은 이를 가공해 완제품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인가공이 돈벌이가 되자 북한의 많은 업체들이 너도나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평양과 평안북도, 황해북도를 중심으로 북한 전역에서 300여 개 업체가 인가공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여공만도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업계도 제재와 국경 봉쇄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해 남보리의 대북 제재로 2018년부터 의류 인가공 수출이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급하머스 사무총장은 의류산업 종사자 수만 명이 직장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류 인가공이 주로 이 남쪽과 경제 교류가 중단된 2010년 이후에는 중국 쪽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하고 하는 게 교류가 지금 중단된 상태니까 의류업종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의 한 5만 이상 되지 않을까 봐지는데요. 다른 직종을 찾아야 되는 거죠.
노동자가 직장에 출근을 안 하자 북한 당국은 반강제적인 탄원운동을 벌여 청년과 여성들을 탄광과 건설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4월부터 전국적으로 탄원 행사를 열고 청년 만여 명을 농촌과 금속, 석탄 등 채취공업 부분 그리고 양강도 삼지연시 건설장 등에 배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을 노동 현장으로 내모는 것은 일종의 경제적 고육책이라고 말합니다. 농촌과 공장 탄광이 돌아가려면 자재와 전력 그리고 식량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물자와 식량을 주지 않으면서 대신 노동력으로 때우려 한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농촌은 주기적으로 인력 부족을 겪어왔지만 청년들이 배치되면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system does often lead to labor shortage.
경제난에 식량난까지 겹치면서 북한 각지에서는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들은 강도와 절도는 물론 군인들이 협동 농장을 습격해 식량을 훔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함경남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농장 식량청 고 뭐 이런 데는 사실은 북한의 군인들이 제일 많이 습격을 하죠. 왜냐하면 군인들에 대한 정부의 식량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자면 식량은 해결해야 되고 가을철 되면 농장을 수격하는 방법밖에 없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경제난과 사회적 혼란이 자신의 책임임을 시인하고 여러 차례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실패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어 4월에 열린 당 세포비서 대회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 강연회에서는 앞으로 5년 안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당제 8차 대비가 설정한 5개년 계획 기간을 나라의 경제를 지켜세우고 인민들의 식이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효과적인 5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 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고.
그러나 탈북민들은 북한 내 민심이 이미 김정은 정권을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주민들은 표현을 못할 뿐이죠. 이미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한 민심은 떠난 지 오랍니다.
전문가들은 집권 이래 최악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김정은 위원장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 전 장관이 신종 코로나 합병증으로 별세했습니다. 한반도와도 인연을 맺었던 파월 전 장관은 공화당 행정부에서 대북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협상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사상 흑인 최초로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 전 장관이 18일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월 전 장관 가족은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파월 전 장관이 18일 아침 신종 코로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위대한 미국인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의 파월 전 장관은 1937년 미국 뉴욕 할렘에서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 시립대학교 학군 사관 후보생 ROTC를 거쳐 소위로 임관했고 한국 서독 등지에서 근무했습니다. 또 베트남전에 참전해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때인 1988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에 임명됐고 1987년 11월에는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 때인 1989년엔 흑인 최초로 미국 합참의장이 됐고 1991년 걸프전 때는 합참의장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어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1년 1월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에 올라 4년 동안 대외정책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3년 시작한 이라크 전쟁 등 테러와의 전쟁 임무를 맡았습니다. 콜린 전 장관은 공화당 소속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지만 2005년 국무장관에서 물러난 뒤에는 민주당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고 2016년 대선 때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한 겁니다.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성공한 직업군인, 흑인 최초의 국가안보보좌관, 합참의장, 국무장관, 또 유리천장을 깬 개척자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르는 파월 전 장관의 별세 소식에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콜린 파월은 내가 자랑스럽게 나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좋은 사람이었다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인 가운데 한 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추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파월 전 장관은 전사와 외교관 두 직책 모두에서 최고의 이상을 구현한 인물이라며 거듭 인종 장벽을 허물었고 다른 사람들이 따를 길을 개척했으며 전생에 걸쳐 다음 세대의 지도력에 대한 투자에 헌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 연설에서 파월 전 장관이 국무부 직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Didn't bother with formalities. And he wasn't overly concerned with hierarchy either. He wanted to hear from everyone. He walked around the building, dropping into offices unannounced, asking what people needed, making sure they knew he would...
파월 전 장관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또 상하관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또한 예고 없이 사무실에 들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물었으며 자신이 동료들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은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슬픈 날이라며 파월 전 장관은 미국을 믿었기에 자신의 삶을 공무에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파월 전 장관을 추모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전 세계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을 잃었으며 자신은 친구이자 위대한 멘토를 떠나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자신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았고 그때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주며 항상 훌륭한 조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최초의 흑인 미 합참 의장이자 국무장관을 지낸 고인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오스틴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파월 전 장관을 국무장관으로 발탁한 조지 부시 W 전 대통령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파월 전 장관이 대통령의 자유 메달을 두 번 받은 인물로 미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불일치했지만 항상 파월 전 장관을 존중했고 그의 업적을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지난 1973년부터 이듬해까지는 경기 동두천 주한미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지난 1995년 발간한 자서전에서 한국에서 대대장으로 복무했을 때가 군생활 중 가장 만족스럽고 활력이 있었던 때라고 회고했습니다. 또 2001년부터 4년 동안 국무장관으로 재임하면서 한반도 문제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대북 문제에서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폭기에 대가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외교와 대화 해법을 강조하며 북한을 육자회담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북한을 깨기 어려운 호두로 비유하면서 북한을 이란보다 더욱 다루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이 주도한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한 적이 있었다는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고인을 북한 문제 해결책으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한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파월 전 장관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시작한 외교를 계속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President Bush was elected. Secretary Powell wanted to continue the diplomacy that President Clinton had started. And in particular, we were in the middle of negotiations.
세이머 전 조장관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백악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에 파월 전 장관이 협상 지속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가 백악관의 질책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백악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했고 자신이 생각할 때 그것은 실수였다고 세이머 전 조장관은 말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다른 최고 군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군사적 충돌의 대가, 특히 한국의 피해가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파월 전 장관이 강력한 방어와 미한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는 없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7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 내지 2.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는 14도. 남포도 맑고 최저 3도, 최고 14도. 신의주 맑고 최저 2도, 최고 15도. 강계는 흐리고 오후에는 강계 오전 오후 모두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12도입니다. 희천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12도. 해주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15도. 개성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최저 1도, 최고 14도. 사리원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1도, 최고 15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6도.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겠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9도입니다. 해산은 맑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11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6도.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2도, 최고 14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1도, 최고는 13도입니다. 삼지연은 맑고 최저는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최고는 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1.5 내지 2.5m, 먼 바다는 오전에 2 내지 4m, 오후에는 1.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먼 바다는 0.5 내지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 등 주요 언론들은 안보리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회의가 미국과 영국의 요청으로 소집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어제 백악관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무부 논평 등을 통해 북한의 SLBM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영내에 위협이 된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가하고 지속적이며 실질적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시내에서 오늘 오전 군인들이 탄 버스를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국영방송은 이날 길가에 설치된 두 개의 폭탄이 해당 버스 근처에서 터지면서 1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폭발 당시 많은 사람이 회사로 출근하거나 등교 중이었고 폭발 현장에서 세 번째 폭탄이 발견돼 즉시 해체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이번 테러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시리아 수사당국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규탄하면서 폭발물 의심 물건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리아 국영방송에 따르면 지난 8월에는 군인들이 탄 버스 내 가스통 폭발로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 지원에 힘입어 현재 시리아 대부분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시리아에서 지난 2011년 3월 시작된 내전으로 지금까지 3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국외 난민 500만 명을 포함해 인구의 절반이 주거지를 잃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재장악한 탈레반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를 모스크바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파키스탄, 이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국은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러시아가 주최하는 이날 회의가 탈레반 과도 정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과도 정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지도부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해 자국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자미르 카블로프 아프간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아프간 사태 해결에 돌파구가 될 만한 의제는 없다면서도 비공개 석상에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세 나라 고위급 대표들이 만나 아프간에 대한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에 공동의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적 어려움이 난민 사태를 촉발해 터키와 유럽 등 이웃나라들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경고했습니다. IMF는 올해 아프간 경제가 최대 30%까지 수축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런 상황이 아프간인 수백만 명을 빈곤으로 몰아넣으면서 인도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특히 무역에 의존하는 아프간 이웃나라들이 받는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아프간과 국경을 마주한 타지키스탄은 국제지원금을 받지 않는 한 더 이상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외국의 자산과 비인도주의 부문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아프간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고갈된 상태입니다. IMF는 대규모 난민 유입이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압박을 야기하고 사회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100만 명의 난민이 더 발생할 경우 이들을 수용하려면 타지키스탄에 1억 달러, 이란에 3억 달러, 파키스탄에 5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은 지난주 아프간의 경제가 붕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유럽연합 EU와의 핵협상을 위해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내일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유럽연합 측의 이런 시각은 이란 당국이 핵협상을 곧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실제 재개 날짜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EU는 지난주에 이란에 2015년 당시 미국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 체결했던 핵 합의 복귀를 위한 협상 날짜에 대해 제안했지만 이란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